우리는 사도행전 7장을 통하여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살필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두 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성전과 율법에 대한 유대인의 고소에 대하여서 대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단순히 자기를 변호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가 자기의 조상들의 이야기로부터 이렇게 끌어오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어 증거하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하여 스데반이 어떻게 이 율법과 성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키고 있는지, 그것을 이 설교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먼저 아브라함을 통하여 성전이 없었던 때에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유대인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 성전을 외치면서 성전을 우상처럼 위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다면 이 성전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성전이 없었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도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성전을 우상처럼 그렇게 받드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며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취한 방식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야기하였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에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만나주시고 나타나셔서 교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성전을 주신 것이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굳이 성전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거기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그 이야기를 이 역사 이야기 속에서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성전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사함에 대하여서,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이신 구원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그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전과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이 성전이라는 것을 놓고 성전이 생길 때까지의 과정을 스데반이 쭉 이야기해 줍니다. 요셉으로부터 모세로부터 해서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쭉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한 역사적인 흐름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전과 그리스도를 하나로 엮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의 설교는 그리스도에 일어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와 영적인 흐름을 정교하게 꼬아서 만든 튼튼한 구조를 가진 동화줄과 같은 그런 설교를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거기에서 생각하고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에 나오는 두 번째 인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왜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에 대한 유대인의 잘못된 전통을 비판하는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면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모세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받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가르친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너무 선명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왜 나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는데 요셉은 사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딸려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요셉. 요셉의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스데반의 논지를 따라가면 갈 때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은 그들의 열두 조상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스데반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항상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반역하는 태도를 취하여 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반응하였던 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향이 요셉을 배척하여서 애굽에 종으로 팔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입니다. 모세를 대적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을 중심으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의 그 반역 행위를 스데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죄를 지적하였던 왕정시대의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너희들의 조상,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지금 너희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약속된 자녀 모세가 오리라고 예언한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였던 예수를 너희도 죽이고 배척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스데반의 설교의 맥락이 아주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대해서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이 그들에게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해 왔다는 것이고 지금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스데반의 설교의 맥락을 따라서 읽어보면 우리는 왜 스데반의 설교의 말미에 그들이 분에 가득하여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돌로 쳤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셉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배척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배척하였던 요셉은 바로 너희들이 배척하였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데반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이 요셉을 장차 오실 메시아의 표상으로, 모형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 사이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생각하게 하는 인물로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많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 말씀부터 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일생을 다시 한번 더 곰곰이 읽으시면서 이 말씀과 함께 요셉과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증거하고 있는 이 요셉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야곱은 생략하고 요셉의 생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그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9절 말씀에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많이 이야기할 것이 있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미워하고 팔아버렸습니까? 9절 말씀에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요셉의 꿈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요셉이 두 개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이 곡식단들이 나오는데 요셉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 꿈의 이야기는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기를 보고 절하더라, 이런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꿈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바보가 아니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11개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더라, 이것은 형들이 요셉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열한 형제들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까지 다 자기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여러분, 이 꿈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흔히 꿀 수 있는 꿈이 아니라 이 꿈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꿈이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열한 아들이 요셉의 이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이 꿈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요셉이 꾼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꿈? 그런 꿈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꿈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쉽게 꿀 수 있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에게 그의 장래에 일어나게 될 일을 계시로 주셨다는 것을 형들도 알았고 아버지 어머니도 알았고 그리고 요셉도 꽤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곱은 자신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형제들을 불편하게 하였던 이유는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렇게 형들보다 뛰어난 지위와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형들은 마음이 불편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형들이 요셉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때에 형들은 격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요셉이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반대와 비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선생으로서 사람들에게 이 교훈을 줄 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점점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고 내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신적인 권위를 주장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선지자임이 분명하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시기하였고 질투하였고 그를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요셉은 바로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세상은 주님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배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선생님이라고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꺼이 자신들의 선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가 동정녀에게서 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오셔서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의 신적인 권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시기심으로 가득하여서 자기의 형제를 배척하였는데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앞에서 그들은 올바른 태도를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요셉의 형들이 그를 배척하고 팔아버린 또 다른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이 형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마음이 불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까마득하게 어린 자신들의 동생입니다. 이제 16, 17된 그런 동생이고 이 요셉의 형들은 이미 장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어린 동생이 자신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때에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형들도 뛰어난 자들이었고 탁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꿈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좀 더 겸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요셉에게 왜 이런 꿈을 주셨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이 계시를 대할 때에 그 계시를 좀 더 마음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비록 자기 아들 요셉이 이 꿈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아들을 책망하기는 하였지만 이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그래도 적어도 이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자신들의 불신앙의 마음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불신앙의 마음을 가졌고 무지와 편견으로 내달았고 그래서 그들은 사랑하는 막내 동생을 증오하였고 마침내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 형제들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감정적인 편견을 따라서 가혹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행동하였는데 그들의 이런 행동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던 이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동일한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이 결코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그들의 불신앙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도 요셉의 형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으로 눈이 멀어서 무지와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진리를 수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복음이 가르쳐진 영혼들은 요셉의 형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가르쳐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요셉은 은 20개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은 30의 제자에게 팔려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배척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구주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셉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고 거기에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청소년인 이 요셉에게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정의하라고 말한다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삶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여러분 여기까지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으로 팔려간 그 집에서 마치 주인처럼 존경받는 그 온 집을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결과 그는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고 거기에서 2년간 옥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는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옥 중에서도 마치 그는 그곳의 주인처럼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또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바로의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함으로써 그는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바로는 그를 애굽과 온 집의 치리자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요셉의 이야기에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내셨고 그리고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요셉의 생애에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에 간섭하셔서 그를 능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가 없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고 질고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의 지혜와 권세 있는 말씀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부유함으로 인도하시는 지혜가 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온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모든 영혼과 세상을 다스리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원과 승리를 보여주는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이 가득한 요셉을 통하여 바로는 흉년의 때에 7년 동안 이 풍년의 때에 곡식을 쌓아두었고 7년의 흉년의 때를 이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온 세상은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조차도 곡식을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동생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들의 생명을 위하여 양식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형제들의 불신앙과 시기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 자기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의 지혜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온 세상의 영혼을 위한 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고 구원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자신에게 양식을 구하러 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서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가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어디에 가서 가야 합니까? 다른 어떤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위한 생명의 양식은 구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에 갈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로 고통하며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줄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양식을 구하는 자는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를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약할 때에 강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를 요셉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요셉이 온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아들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왜 이곳에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다 굶어 죽어야 되겠느냐? 돈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형들에게 가혹한 시련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서야 했고, 그리고 요셉에게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양식을 사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요셉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자기의 형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지만 끊임없이 이 요셉의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 형들은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요셉의 시험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겪는 괴로움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행한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동생 요셉이 팔려갈 때 그렇게 괴로움으로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그것을 외면하고 그 사랑하는 동생을 종으로 팔았던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 형제들을 다루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래된 죄악을 다시 회개하였고 그때 그들 앞에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동생이 구원자로 통치자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읽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를 그렇게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와 가족들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75명의 가족들이 양식이 풍부한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고 애굽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고 그들은 그 땅에서 평안히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요셉은 비록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으나 그는 구원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어서 복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의 삶과 장례를 위한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요셉의 모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생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의 초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시고 모든 영혼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삶의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뭄의 때를 알고 준비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거듭남의 은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의 모든 삶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좋은 것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 주님께 나아가서 변화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거절하고 죽였지만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을 받았지만 주님을 만났던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영접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가장 놀라운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 유대인들과 같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편에 서 있었던 그런 완고하고 패역한 불신앙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삶은 주님을 위한 놀라운 사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남으로 그들은 기근의 땅에서 생명을 얻었고 애굽의 모든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에게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자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를 거역하는 자들은 불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비록 죄인이라도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